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8일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7일 오전 10시 48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 속도는 약 마하 4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오늘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의 것이라고 주장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 마을에 떨어져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만든 미사일이 러시아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폴란드에 떨어진 그 미사일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나는 우리가 공정하기를 원하고 만약 그것이 우리의 방공 미사일이었다면 그 증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조사팀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시 하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 개표 결과 공화당이 어제 하원 장악에 필요한 218번째 의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캘리포니아주 제27선거구에서 마이크 가르시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의석수는 435석으로 이 가운데 과반인 218석 이상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한 것은 4년 만이지만 이번 중간선거가 레드웨이브 압승이 될 것이라던 당초 전망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가 올 3분기에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은 어제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 2분기에 이은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재정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특별 군사작전을 실시한다며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다양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장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역을 통해 트리도 총리에게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이 신문에 실렸다며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 주석은 통역을 통해 실제 우리 대화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을 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계속 건설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 주석은 굳은 표정으로 먼저 여건을 조성하자고 말한 뒤 트리도 총리와 짧게 악수를 나누고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기업들과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 양국이 에너지와 방위,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방위산업과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더 많은 협력을 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4년 여름 프랑스에서 열리는 33회 파리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대회 상징물이 공개됐습니다. 14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 600여일을 앞두고 선보인 마스코트는 프리주라는 이름의 인형 두 개인데요. 빨간 모자에 동그랗고 파란색의 눈, 또 메달을 상징하는 색 장식이 돋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절대왕정의 반발에 일어났던 시민군의 모자 프리기아를 상징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자유를 얻은 뒤에 썼다고 해서 자유의 모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프랑스 역사를 담은 여러 예술 작품에서 바슴직한 끝이 길게 빠져있는 형태의 빨간 모자가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로 되살아난 겁니다. 프랑스 역사 속의 개혁, 동지애, 연대, 자유, 야망 등 프랑스의 문화 유산, 가치를 올림픽 정신으로 구현하는 뜻을 담았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한 한 개의 프리주는 장애를 딛고 도전하는 패럴림픽의 정신을 표현했는데 신체적 장애를 드러내는 이런 올림픽 마스코트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1900년과 1924년에 이어서 2024년 하계 올림픽, 이렇게 세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준비하는 프랑스는 남다른 포부를 밝혔는데요. 와서 나누자, 영어로는 Made for Sharing을 대회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는 서울에서 열린 고향의 맛을 뽐낸 탈북민들의 북한 음식 요리 경연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1월 17일 목요일 아침 8시가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4도, 바람이 좀 불고요. 맑은 날씨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11월 18일 금요일에 북한입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날씨고요. 평남 안주, 자강도 중강과 광개, 그리고 삼지연은 아침까지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비는 5mm 안팎, 삼지연에 내릴 눈은 1cm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사이, 낮 최고는 5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요 지역의 최저기온, 최고기온도 함께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최고 15도입니다. 신의주는 7도에서 13도 사이, 개성은 3도에서 16도, 함흥 4도에서 18도, 원산 8도에서 18도입니다. 청진은 아침 3도, 낮에는 15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은 0도, 낮 최고는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해온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이 만료를 이틀 앞두고 연정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외국인 4명을 포함해서 약 6천 명을 석방하는 대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존하는 석탄 발전소들을 계획된 수명까지 운영하면 국제사회가 기온 상승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흑해곡물 이니셔티브가 연장됐다고요?
네, 오는 19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흑해곡물 이니셔티브가 4개월 연장된다고 유엔, 우크라이나, 터키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지난 7월에 유엔과 터키의 중재하에 흑해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식량, 비료를 안전하게 수출하기 위해서 체결한 사자협정입니다.
네, 유엔의 환영 성명이 나왔네요.
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 식량, 비료의 안전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계속하기로 한 모든 당사국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또 유엔은 이 중요한 공급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측 발표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17일 중으로 최종 협상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산 곡물과 비료 수출에 대한 합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한때 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참여 중단을 선언한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동원해서 흑해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 함대와 곡물 수출 관련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또 전 세계 식량 위기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높았었고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방은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를 기아의 위기로 몰아넣는 이른바 헝거게임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협정에서 완전히 탈퇴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이라고 강조했고요. 나흘 만에 다시 협정에 복귀했습니다.
네, 유엔은 러시아의 불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구테스 총장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은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 수출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수출된 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 1일에 지금까지 옥수수가 450만 톤, 그리고 밀이 320만 톤 등 1110만 톤의 곡물이 수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2는 아프리카, 중동 등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사건 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까?
네, 폴란드 정부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간에는 지난 15일 폴란드 동부마을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인 걸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어제 지금의 시점에서 자국에서 폭발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또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방공무기로 사용하는 미사일인 걸 보여주는 건 많다면서 이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토 측 얘기는 어떻습니까?
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초기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폴란드 내 미사일 폭발은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방공 시스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잘못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만큼 궁극적인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반응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 중에 현지 시각으로 밤중에 이 사건을 보고받았는데요. 주요 7개국 G7과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과 긴급회의를 연고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의 궤적을 볼 때 러시아에서 날아온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건 직후에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진 건 러시아 소행이라면서 매우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는데요. 어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차 우크라이나 군의 보도를 토대로 해서 러시아가 쏜 걸로 믿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에 우크라이나도 포함시켜줄 걸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러시아가 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은 증거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 당국의 수사를 전폭 지지하고 그 결과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 소식 볼까요?
네, 미얀마 군부가 오늘 국경일을 맞아서 6천 명에 달하는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자 가운데는 각국 정부가 그동안 석방을 요구해온 외국인 4명도 포함됐습니다.
네,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네, 비키 보먼 전 미얀마 주재 영국 대사, 그리고 호주인인 경제학자인 숀 터널 씨, 일본인 다큐멘터리 작가인 구보타 도루 씨, 그리고 미국인인 차우 흐타이 우 씨 등 4명입니다.
네, 영국, 호주, 일본, 미국 국민들이 왜 미얀마 교도소에 있었던 겁니까?
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얀마에서 근무한 비키 보먼 전 대사는 미얀마인 남편과 함께 시민단체인 미얀마 책임 정형센터를 이끌었는데요. 미얀마 군정법원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작가인 구보타 씨는 지난해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군부 반대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가 체포됐는데요. 미얀마 군정은 구보타 씨에게 선동, 허위정보 유포,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호주인 경제학자 숀 터넬 씨 같은 경우는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과 아주 가까운 인사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터넬 씨는 수치 전 국가고문의 수석, 경제자문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요. 군부 쿠데타 직후에 구금돼서 공무상 비밀 엄수법 위반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오 후타이 오 씨는 미얀마에서 태어나서 10대 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주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인데요. 2017년에 미얀마로 돌아가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9월에 테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지난해 군부가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 AAPP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에 항일 시위 또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지금까지 2,465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AAPP는 또 쿠데타후 지금까지 수감된 사람이 13,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얀마 군부의 결정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정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구보타 씨가 이날 미얀마를 출발해서 내일 일본에 도착할 거라면서 구보타 씨의 건강 상태가 좋은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영국 대사관은 보먼 전 대사 석방 소식을 환영하면서 하지만 아직 보먼 전 대사가 출사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페니원 호주 외무장관도 터넬 씨 석방 소식을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겠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반면에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은 최근에 형량이 더 늘었다면서요?
네, 미얀마 군부법원이 지난달 12일에 수치 전 고문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수치 고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총 26년형이 됐습니다. 수치 전 고문은 휴대용 무전기 불법 수입, 소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정 위반, 공무상 비밀 엄수법 위반, 반란과 선거 부정 등의 혐의에 대해서 개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의 나이가 77세로 이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되면 사실상 종신형 선고에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도 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죠?
네, 유엔은 미얀마 군부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반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지난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미얀마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태국에서 내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도 미얀마 군부가 배제됐는데요. 정상들은 이번 APEC에서 미얀마 사태를 주요 의제 하나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자, 미국도 APEC 회원국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합니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APEC 회의에도 참석하는데요. 미국 관리들은 카멀라 부통령하고 시 주석 간의 회담은 일정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 토론을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지구 기온이 오르는 걸 막으려면 석탄 발전 빨리 중단해야 되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15일 넷제로 전환에서의 석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는 만일 기존의 석탄 발전소들을 원래 계획한 연한까지 가동하면 앞으로 단 한 개의 석탄 발전소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가 정한 기온 상승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국제사회가 정한 기온 상승 목표치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섭씨 1.5도 상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려면은 운용 연한이 남아 있더라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더불어 이 석탄 발전소 신규 허용 중단과 함께 석탄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움직일 즉각적인 정책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석탄 발전소 아직도 상당히 많죠?
네, 대략 9,000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약 2,20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석탄 발전소 운영 연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요. 미국의 경우는 보통 40년 이상이고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은 15년 미만입니다.
네, 석탄 발전 과정에서 정말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원 가운데서 석탄 발전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고서는 석탄 발전소가 빨리 폐쇄되지 않고 수명대로 운영되면 지구에서 석탄 발전이 시작된 이래 누적된 배출량보다도 많은 3,30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나올 걸로 전망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도 이 석탄 발전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기후에 미치는 해악과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면서 석탄 발전을 신속히 대체하는 데 있어서 직면한 거대한 도전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한 방안 어떤 겁니까?
네,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석탄 발전의 자산을 기존 에너지 체계에 추가하지 않는 게 이 석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많은 금융기관이 아직도 석탄 관련 사업에 돈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발생한 에너지 위기가 신규 석탄 발전소 승인을 조정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계속 돈을 대는 것도 이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에 이 석탄 관련 사업을 지원한 전 세계 100개 금융기관 가운데서 약 절반이 이런 자금 조달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20%는 상대적으로 약한 약속만 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재융자를 통해서 이 석탄 발전소 소유주들이 초기 투자금을 앞당겨서 회수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네, 석탄 발전소를 퇴출하는 일에도 이 금융 지원을 통해서 좀 돕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또 석탄 발전이 계속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한 절차 투표가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텍사스주가 또다시 불법 이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일에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원의 다수당이 드디어 결정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미 연방 하원의 다수당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원 의석은 총 435석으로 다수당이 되려면 최소한 218석이 필요한데요.
네.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은 16일 공화당이 218번째 의석을 확보하면서 하원 다수당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뭐 선거 전부터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선거 후에 일주일이 넘도록 초접전 양상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자, 언론과 선거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결국 다수당이 되긴 했지만 근소한 표차로 얻어낸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큰 격차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공화당의 물결, 이른바 레드 웨이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AP통신 측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공화당이 확보한 의석은 218석, 민주당은 211석 4석이고요.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의석이 6석입니다. 자, 접전 지역의 경우 최종 집계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탈환하면 의회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네, 일단 의회의 권력의 분점 구도가 형성됩니다. 지난 2년간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향후 2년간은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공화당이 예상 외에 저조한 성적에 그치긴 했지만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의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대규모 지출안을 비롯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네. 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으로서 행정부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등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화당이 하원의 주요 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공화당이 원하는 의제를 입법 추진할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가족 또는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원이 그러니까 수사 권한을 얻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공화당 주도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공화당은 의회를 장악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네네.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된 만큼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다수당이 바뀌면 지도부는 어떻게 됩니까?
예, 새로운 다수당의 지도부가 하원을 이끌게 됩니다. 자, 공화당은 이미 지난 15일 케빈 맥카시 하원 대표를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네.
자, 소수당이 된 상황에서도 수장 역할을 유지할 것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미국의 하원의장은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직책이죠.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리인데요. 자, 민주공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맞붙는 하원의장 본회의 투표는 내년 1월 3일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본회의 투표에서 하원의장에 선출되려면 하원의석 과반인 218표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요. 맥카시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당선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맥카시 의원이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되긴 했지만 당내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내 전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네.
맥카시 의원의 하원의장 당선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켜볼 일이네요.
맞습니다.
자,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 상원. 상원은 어떻습니까?
네, 이 상원에서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원내 수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어제 열린 상원 공화당 지도부 선거에서 맥코넬 대표가 다시 대표로 선출된 겁니다.
네.
이 릭 스콧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맥코넬 의원이 37표 대 10표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자, 지난 2007년부터 공화당 상원 대표직을 맡고 있는 맥코넬 의원은 이로써 미어 상원 역사상 최장수 공화당 대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동성 결혼 관련 법안에 진전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이 동성 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 존중 법안이 절차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네.
찬성 62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됐는데요. 동성 결혼 법안의 초당적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상원에서 진전을 보이면서 연내에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투표라는 말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예.
절차 투표.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자, 결혼 존중 법안에 토론을 개시하기 위한 투표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안 통과에 필요한 첫 번째 절차적 관문을 넘은 겁니다. 자, 상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17일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이 토론 종결 투표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투표인데요.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절차 투표에서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막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60표를 넘어선 겁니다.
예.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상원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상원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같은 법안에 대해 하원의 표결을 또 거쳐야 합니다.
아.
하지만 하원은 지난 7월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하원도 곧바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절차 투표를 통과한 결혼 존중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해당 법안은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 1996년 제정된 결혼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 동성 결혼의 커플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관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주에 동성 결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의회가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된 계기 어떤 겁니까?
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이 보수 절대우위를 보이는 대법원이 낙태권은 판례를 폐기하자
예.
자, 앞으로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자,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연방대법원은 5대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십 년간 이어왔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하지만 낙태권 판례가 뒤집힌 걸 보면서 법률로 동성결혼 권리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상원의 결정을 보니까요. 공화당 의원들도 뭐 10명 넘게 법안에 찬성을 했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도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올해 5월에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1%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요. 지난 1996년 관련 여론조사가 처음 실시됐을 때는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27%에 불과했습니다.
네. 뭐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공개적으로 내가 동성 연애자이다 이렇게 밝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될 수 있죠.
네.
자, 교통부 장관은 동성 배우자가 있는데요. 부티지지 장관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지난 2020년 대선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 존중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도 미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당선된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네. 결혼 존중 법안의 공동 발의자 누굽니까?
네, 민주당 소속 태미 볼드윈 의원입니다. 볼드윈 의원은 결혼 존중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수백만 명의 동성 그리고 인종 간 부부가 느끼고 있는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드윈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은 어디에 살든 그들의 결혼은 합법이며 모든 결혼이 제공하는 권리와 책임을 누릴 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죠?
예. 지난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앞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혼 존중 법안에 대해 멍청한 시간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공화당 쪽에서는 여전히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데요. 따라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다음 회기 전, 그러니까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어떤 입장인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표결 이후 성명을 내고 사랑은 사랑이다. 미국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해당 법안은 모든 부부를 보호한다며 내가 법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이 법안을 내 책상에 신속하게 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텍사스주가 다시 그 불법 이민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했다고요?
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15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시 당국은 어제 오전 28명이 도착했다고 밝혔는데요. 헬렌 김 필라델피아 시의회 의원은 이들 중 탈수와 고열로 고통을 호소하는 10대 소녀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불법 이민자 이송에 대해서 텍사스주와 필라델피아가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요?
예, 에버 주지사 측은 이번 이송을 위해 필라델피아 시 당국과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이 오랫동안 불법 이민자들 위한 피난처 지위를 위해 투쟁해 왔다며 이는 텍사스가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는 이상적인 장소 목록에 필라델피아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시 당국은 이를 바로 반박했는데요. 불법 이민자 이송 문제를 두고 양측 사이에 전혀 조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케니 시장은 텍사스 주 정부의 이런 조처가 아주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당국은 존엄과 존중으로 이들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에벗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이전에도요,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 등에 태워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다른 지역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네.
자, 텍사스 주가 지난 4월부터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등으로 보낸 불법 이민자 수는 13,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가 텍사스 주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주정부를 공화당이 장악한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플로리다주에 있었던 일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9월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부유층 휴양지인 마서스 비니어드에 주로 베네수엘라 출신인 불법 이민자 약 50명을 전세기로 실어 나른 바 있습니다.
네. 자, 불법 이민자들이 민주당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보내지는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요. 특히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 등 강경책을 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세워진 장벽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뒤집고 이민 정책을 완화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경을 넘다가 적발된 불법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난 2022 회계연도에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주자가 240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반응 엇갈리죠?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에선 이런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에선 이런 조처를 환영하는데요. 에벗 주지사는 강한 지지를 기반으로 최근 중간선거에서 3년임에 성공했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고향의 맛과 솜씨를 뽐낸 북한 음식 요리 대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자 요리, 옥수수 요리, 요리라면 자신 있다는 탈북민 12명이 요리 경연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북한 지역 상토 대표 북한 음식 요리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요리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강서대학교 과학관 본선 조리실에서 제1회 북한 지역 향토 대표 북한 음식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강서대학교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미리 예선 심사를 거쳤고요. 예선에 통과한 12명의 탈북민이 현장 조리 경연을 펼쳤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자유요리와 북한 요리를 완성해야 하는데요. 먼저 이 행사를 마련한 취지 강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진아 학과장에게 들어봅니다.
지금 1회로 이제 시작된 거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서 이제 남한에 정착하시는 우리 세터민 분들이 남한에 좀 더 정착을 하면서 일자리 같은 거, 음식점 창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신 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요리 대회를 통해서 이제 창업까지도 가능한 그런 요리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 창업을 만약에 하시고자 하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드리고자 예, 하는 데에서 취지가 됐고요. 북한 음식은 또 얼마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있는 음식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강서대학교는 기존에도 북한과 통일에 관련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남북하나재단과 북한 요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한 적이 있고요. 또 강서구는 탈북민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더 뜻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선전은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예선에서는 레시피와 사진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선은 상당히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레시피와 사진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훌륭하다 하시는 분들이 본선을 하게 된 거예요. 감자와 옥수수를 선택한 이유는 북한에서 가장 식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게 감자와 옥수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냄새가 강한, 그래서 가장 북한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해서 식재료를 감자와 옥수수로 넣고요. 저 외에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가도 돼요, 부수적으로.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요리들을 완성하실지.
이날 본선 평가는 전문 심사단 5인과 시식단의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심사위원은 이 주제 적합성과 상품성 또 독창성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했는데요. 북한 요리 전문가인 탈북민 허진 심사위원은 이 주제의 독창성을 가장 높이 봤습니다.
제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는 북한에서의 향토 음식이 곧 우리 대한민국에서 먹는 향토 음식이에요. 맥락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감자가 옥수수를 이용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주 재료가 80%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완성된 다음에는 시중에 상품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저는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에요.
허진 심사위원은 전통된장을 제조해 판매하는 요리 명인입니다. 오랜 시간 장을 담그고 또 음식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레시피가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했고요. 또 나아가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도 짓고 뭐 사업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옥수수하고 감자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오직 강원도 촌에서만 나오는 걸로 지금 생각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여기저기에서 감자하고 옥수수를 다 심고 있지는 않지만 농민들이 그 요리 조리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완성된 좋은 레시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많이 기대합니다.
경연이 시작되자마자 참여자들은 모두 분주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채소와 고기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이고 또 반죽을 하는 등 여러 모습이 보였는데요. 채소가 주재료인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탈북민 최수경 씨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닭고기 옥수수 우유집. 옥수수 활용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게 됐고요. 도전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 먹었죠. 우유가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해 먹었죠. 우유가 들어가고 또 빠다 저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합니다.
행사 참여가 처음이라는 최수경 씨는 북한에서는 잘 먹지 못했던 음식, 또 귀한 음식으로 이 승부를 봤습니다. 자유요리가 닭고기 옥수수 우유찜이고요. 북한 요리가 돼지 발족 옥수수찜이었는데요.
전문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식당 일을 조금 했을 뿐이에요. 돼지 발족, 네, 옥수수찜. 고기를 좋아해서. 돼지 발족도 이제 구수하고 이제 북한에서는 고기를 잘못 먹다 보니까 이제 산모들한테 굉장히 좋고 이제 모유가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경 씨의 요리를 지켜보던 허진 심사위원은 자신에게도 추억이 있는 음식이라며 첫 애를 낳았을 때가 생각난다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그 산모들이 영양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유 수유를 위해서 애를 낳으면 시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보통 첫애를 낳거나 하는 집에서는 거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족발을 좀 구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한국은 흔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이분이 제일 어려운 요리를 아마 들고 나온 거예요. 요리는 향수고 시간과 정성이에요. 참 의미 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참여자 탈북민 이향란 씨는 자유요리로 이 감자 계란 지짐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계란에 감자를 요 양념을 그거 다 해서 감자를 북한에서 송편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만들어 가잖아요. 만드는 게 둥그랗게 붙잖아요. 지짐이라는 거는 아무 집에서나 이렇게 마음껏 못 먹어요. 일가 친척들 혹시 귀한 분들이 오셨을 때 부친 게 이렇게 지짐이를 해서 올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우리 탈북민들이 이번에 첫 시작이지만은 앞으로 있어서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도 북한 요리를 배워서 함께 남북이 통일된 날 북한 요리도 만들고 한국 요리도 만들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요리에 주어진 시간 1시간 30분이 다 되어가자 현장 시식단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시식단 가운데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영희 교수도 있었는데요. 현재 남북통합문화센터 소통지원팀의 총괄을 맡고 있기도 한 박영희 교수는 시식에 앞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음식은 제가 연변에서도 먹어보고 하면 너무 깔끔하고 굉장히 그 정갈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많은 양념이 들어가지를 않았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원래 재료 맛을 더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관계자들은 참가자들의 번호와 요리에 관해 설명하며 이 시식을 도왔는데요. 심사위원인 전순주 요리연구가에게 그 맛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네, 우선 조미료도 안 들어갔고 그 재료가 고유의 것을 쓰기 때문에 내 맛이 담백한 맛이 있어요. 이건 감자를 이용한 만두를 특이하게 저기 모양은 평범하지만 속이 내용이 틀리고 또 감자를 어떻게 조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맛이라던가 이런 게 틀려지기 때문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요리를 다 마친 참여자들은 모두 홀가분한 표정으로 뒷정리를 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역량을 다 보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지만 또 참여하길 잘했다고 말했는데요. 탈북민 김영순 씨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 회피형이에요. 이렇게 나가서 얼굴 보이는 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숨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6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는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도 슬슬 사회 밖으로 나가서 나라는 사람, 제가 어느 정도 한국분들하고 좀 경쟁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리 경연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요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사회 첫 발짝을 나가는 시기점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나왔어요. 앞으로 지금 목표는 한국 조리장 자격 따는 것까지 제 최종 목적이에요.
제1회 요리요리 경연대회의 대상은 조리기능장이 목표라고 말한 탈북민 김영순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영순 씨는 이날 감자묵과 닭고기국을 선보였는데요. 앞으로도 북한 요리를 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더욱 다채롭게 열렸으면 좋겠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이기다, win, beat 이 단어 외에 상대를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표현 I got the best of you,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이 표현 대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having me.
So how do you feel? Happy now?
Well, I did get the best of you.
Let's play one more game after work.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I've been playing tennis for a long time.
Doesn't matter. I can guarantee that I will win the next match too.
제가 잔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How do you feel?
잔은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라는 대답을 best라는 단어를 써서 했는데요.
I got the best of you.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Get the best of someone.
이기다, 어떤 사람을 능가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I got the best of you.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이기다, 상대방을 이겼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beat도 사용됐죠?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기다의 뜻을 가진 단어 win, win도 사용이 됐는데요.
I can guarantee that I will win the next match too.
나는 다음 경기 또한 이길 것을 장담합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이겼다 이런 말을 할 때는
I beat you.
내가 경기에서 이겼다, 시합에서 승리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I won the gam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I got the best of you.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이 표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got the best of me의 활용 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sad. Is something wrong?
My anger got the best of me.
What do you mean?
I was helping David, and of course he was so slow, and my frustration got the best of me. I may have said, you know, something.
Never let your emotions get the best of you. 제가 잔에게 슬퍼 보인다며 뭐가 문제인지 물었습니다.
You look sad. Is something wrong?
잔은 자신의 분노가 got the best of me, 나의 베스트, 좋은 점을 뺏었다.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My anger got the best of me. My frustration got the best of me. I lost my patience. It got the best of me.
제가 잔에게 충고 한마디 했습니다. 절대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Never let your emotions get the best of you.
자, 그럼 끝으로 I got the best of you.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o, how do you feel? Happy now?
Well, I did get the best of you.
Let's play one more game after work.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I've been playing tennis for a long time.
Doesn't matter. I can guarantee that I will win the next match too.
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got the best of you.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My anger got the best of me.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Get the best of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 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